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애월교회 오병근 목사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함 속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그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속량시켜 주시기 위해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음을 증언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자신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신성모독죄와 반란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주님의 시체를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과 세마포,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함으로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셨음을 증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증시키셨음을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음을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사람들이란 복음서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와 고린도서 15장에 의하면 여기에 500여 형제가 포함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직제자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 날이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40일 동안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셨냐는 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처음 보이실 때의 장면에 대해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그녀와 여인들을 통해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버린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일명 마가의 다락방에 불리는 곳에서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말 닫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클레이오의 뜻은 안에서 물을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숨어있는 방들의 문들을 모두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 홀연히 그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못과 창자국이 선명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며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에서도 닫혔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동사는 방금 살펴본 클레이오입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방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문을 놓고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날도 8일 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한가운데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선명하게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니셨던 육체 그대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들을 제약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으셨을 수 있었고 예수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이 잠가놓은 문을 통과하여 홀연히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심으로 당신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으로서 당신을 보이신 것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잠겨진 문을 넘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말 평강, 평안, 화평, 평화라는 말은 모두 헬라어원으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단순한 인사말이었다면 처음 한 번만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셔도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평강을 말씀하신 후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후에 또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일 뒤에 도마를 방문하셨을 때에도 그에게 먼저 평강을 선포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당신의 모습을 보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평안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과 평안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외부적인 요인이 여의치 못하여 평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내면적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평강과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평안으로 인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는 절대 평강과 평안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어떤 상황에선들 평강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상황이 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빠져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잠근 뒤에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굳게 잠긴 자신들의 문을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두려움의 문, 불신의 문, 불안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골방에서 뛰쳐나가 이 평강을, 진리의 평강을, 참 생명의 화평을 전하는 평강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평강을 부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2중 3중으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던 감옥은 암흑천지였을 것이고 먹을 것이 제대로 제공될 리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지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평강을 간직한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철문이 겹겹이 자신을 잠겨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암흑천지라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속에서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절대 평강의 사람이 되었음을 그는 이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암흑 같은 감옥 속에 갇혀 있거나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평강을 깨뜨리고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근본적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신 바와 같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까?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2중 3중으로 마음의 빗장을 채워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이와 같이 풍파와 같은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과 평안은 절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강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극강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된 평강과 평안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린 비로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홉기는 저 여러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 있는 모든 것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해 애월교회 오병근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99-7676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간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CBS 라디오 너에게로 간다. 세상 모든 기쁨이 되어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태국에 있는 코뿔새의 소리입니다. 코뿔새는 부리 위쪽으로 뿔처럼 길게 뻗은 돌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거대한 새이기 때문에 날개짓을 할 때마다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납니다. 번식기 때 암컷은 적당한 나무 구멍을 찾으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컷은 진흙을 물고 와서 작은 틈만 남기고 나무 구멍을 메웁니다. 수컷은 부화부터 새끼가 자랄 때까지 몇 달 동안 나무 구멍 안에 갇힌 암컷과 새끼를 위해 먹이를 가져옵니다. 코뿔새의 성공적인 번식 요인은 암컷과 수컷 간의 신뢰인 것입니다.